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 말씀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아가서 이게 어떤 일인가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너희들의 주여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37절에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가 아직 성경을 안 읽었군요.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런즉 이 36절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3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에 이스라엘 온 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였든지 아니면 그저 방관하고 보기만 하였든지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 편에 서지 아니한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주가 되게 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불행히도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슬퍼한 성부께서 자, 저 사람들이 우리가 지은 목적과는 다르게 다 지옥에 가게 되었으니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어찌할꼬. 그때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제가 저들을 위해서 저 세상에 데려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저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가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 대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부가 아주 만족했습니다. 성자도 만족했습니다. 성령도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형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33년을 살아갔습니다. 나사렛 예수로서 살아갔습니다. 목수로서 살아갔습니다. 평범한 인간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을 모르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완고함으로 그들의 시기 질투함으로 그들의 무지함으로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리고 저 예수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죄인이로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과 그에 동조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하늘로 올리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면서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날 때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설 때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는 백보좌에 앉으신 심판주로서 오시는 메시아로 하나님이 높이셨느니라. 너희의 그리스도로 너희의 생명의 주님으로 예수를 높이셨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우리가 죽인 그 나사렛 청년이 예수였어? 그가 하나님이었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하던 메시아였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자였어? 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니 그때서야 자기 죄가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자, 37절 다시 한번 37절과 38절 37 and 38 Acts chapter 2.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 인간의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주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인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서야 이 유대인들의 그 강박한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어왔어요. 자기의 죄가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현대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 현대인들이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을 뭐 계속 죽이기도 하고 막 속이기도 하고 막 음란한 생활을 살기도 하고 얼마나 그 법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미국도 그렇지만 저 한국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은 강박해지고 막 살인을 저지르고 정말 그 이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에 양심이 살아있어가지고 어떠한 법을 여겼을 때 잘못된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양심이 가책을 받고 죄책감을 느끼면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을 텐데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너무나 죄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이익을 얻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증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사람의 모습으로 너희와 함께 이 세상에 나타났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너희 지옥에 빠질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너희의 죄를 다 지고 피 흘려주셨다. 그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 피로 오 예수님 내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셔서 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현대교회에서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성령이 그들의 심령을 비칠 때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회개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결심이 일어나는 거지 그저 세상에 즐거운 일, 축복의 말들, 좋은 일들 막 하면 들을 때 기분만 좋죠.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가 너희의 주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높이셨느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두려워할 때 베드로가 또다시 강하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그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회개하라는 말과 우리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선지자로서 6개월 먼저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라고 주님을 예배하신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너희에게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물로 막 세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또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일반적으로 그냥 너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다른 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희가 예수 죽인 것을 회개하라 너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회개하라 너희의 구세주이고 너희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모르게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라. 예수가 누구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할 자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얻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 예수를 모른 죄를 회개하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컨텍스트가 달라요. 이 베드로는 예수와 관련되어서 예수를 몰랐던 너희의 삶, 예수를 욕했던 너희의 삶, 예수를 부인했던 너희의 삶을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슨 뜻일까요? 회개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쪽을 향해서 다 갑니다. 제 앞에 벽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죄의 벽입니다. 세상의 온갖 즐거움과 쾌락과 강팍함과 마약과 도박과 알코올과 마약과 폭력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깽들과 거짓과 자포자기와 테러와 그 모든 그 사악한 것들이 저기에 다 있어요. 그 벽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은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오직 죄악 속에서 먹고 마시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베드로처럼 너희의 삶이 잘못되었다. 너희가 지금 그대로 가면 지옥에 빠지니까 지금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아들 너희의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너희의 뒤쪽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뒤쪽을 딱 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의 병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병자들을 그리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또 그 생명의 그 생수를 먹이시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뒤엎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어린 양으로서 그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가 이제 이 세상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 날이 될 때 만군의 왕으로서 백마를 타고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벽을 보니까 아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죄를 바라보던 죄의 벽으로부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몸을 바꾸어서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사는 것. 전에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전에는 예수를 욕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죄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보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보니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구세주이셨구나. 그러고 나서 예수의 삶을 바라보니 성경을 읽어보니 모든 것이 정말 거룩하고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겠구나 라고 예수를 쫓아가면서 주의 삶을 버려버린 것.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주에서 돌이켜서 예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세상 사람들은 이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 이 집사님의 어머님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셔서 이렇게 예배당 오게 하고 예배를 드려보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때 야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네가 죽은 다음에 너의 영혼이 어디로 가겠니? 네가 지금 살아있을 때 생각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것은 다 너의 영혼이 하는 것인데 네 육신이 죽어도 그 영혼은 죽지 않아.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 줄 아니? 네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 영혼이 타는 그 지옥불 속에서 그 뜨거운 고통 속에서 너의 영혼은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영원히 형벌받는 게 너의 모습이야. 그러니 지금 오늘 너의 주님이신 너의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를 영접해.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주님 저는 몰랐는데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하면 그 순간에 성령이 그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콧노래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성경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이 회개시켜야 돼요. 회개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애굽의 바로왕이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렸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모세가 기적을 하니까, 야, 그거 우리 술사들 사실, 야, 술사들 해봐라 해서 술사들이 정말 지팡이로 뱀이 되게 했어요. 야, 그것 가지고 기적이라고 해서 뭘 까불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그, 이 모세가
온 티끌이 목지팡이로 딱 치니까 티끌이 2로 변했어요. 막 2로 막 이글이글 하는. 그런데, 아, 그것조차도 술사들이 따라서 한단 말이야. 야, 그것까지 무슨 기적이라고 하니 웃기지 마라. 아, 너희 하나님 너나 믿으라. 난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서 이 바로왕이 또 모세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 번째 재앙 막 파리가 온 땅에 막 충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바로가 귀찮았어요. 야, 야, 제발 그 좀 없애게 하라.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바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온 가축에 악질이 생겨서 가축이 다 죽게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로가 역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박이 이제 그 다음 그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데 우박이 막 애굽의 온 땅에 막 내려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도 때려서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온 그 채소를 다 죽이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회개를 합니다. 야,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이번엔 잘못했으니까 빨리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박이 없어지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우박이 없어. 서풍이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에 다 빠지게 하고 우박이 없어지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또다시 죄를 뉘우친 것을 다 무시하고 또다시 막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 내린 그 재앙이 흑암의 재앙. 3일 동안 온 애굽 땅이 흑암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역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재앙으로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바로의 왕자로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의 큰아들까지, 그리고 온 땅에 있는 가축의 큰 것, 먼저 난 것들까지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때서야 바로가 자기 죄를 뉘우지. 내가 잘못했다. 너희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한참 가고 있는데 홍해바다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바로가 또다시 마음이 변했어요.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던고, 저놈들을 당장 잡아가서 다 데려오도록 하여라 해가지고 군만을 끌고 막 가게 됐습니다. 결국 참된 회개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인간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가 하나님이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처럼 다 건너가게 하였고, 바로의 군대들도 저들이 바다가 갈라졌는데 마른 땅처럼 건너가네, 우리도 갈 수 있겠지 하고 막 쫓아가는데 가운데쯤 가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싹 다시 합쳐가지고 물속에 다 빠져죽게 만들었어요. 바로왕도 그의 군자들도 다 죽게 만들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임금 사울 임금 막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족들의 것은 갖지 말고 다 죽여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사울이 그냥 좋은 것만 바치하고 나쁜 것만 죽였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느냐. 아, 그랬더니 이 아름다운 수양과 숫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살려놓았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 임금님,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은 또다시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다윗을 그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던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착구하는데 다윗이 두 번씩이나 사울 임금님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주었어요. 아니, 사울 임금님 한 번은 불에 숨어있는데 불에 와서 잠을 잤는데 그 옷을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선지자가 기름 부으신 그 사울을 죽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멀리 떠날 때 사울 임금을 크게 불렀습니다. 사울 임금님, 사울 임금님, 당신이 내가 숨어있는 이 불 속에 와서 잘 때 내가 이렇게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데 살린 것입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임금님이 이새 아들 다윗이냐? 내가 잘못하였노라. 나를 용서해다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났는데 그리고 며칠 후에 또다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십 황야에서 황무지에서 또다시 그 텐트를 치고 자는데 다음에 이 다윗의 군대들이 급수해가지고 이 사울 임금님의 물병과 창과 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사울이 또 멀리 떠날 때 크게 불렀어요. 사울 임금님, 사울 임금님,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얻어뜨는게 우리가 당신의 곁에 가서 당신이 차고 있던 칼과 물병과 이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또다시 사울이 회개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다. 너는 나를 이렇게 은혜로 갚는구나 하면서 다윗에게 회개를 했는데, 그러나 사울은 또다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말렉 전투에, 블레셋과 전투에 나아가서 결국 그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온 식구가 다 전사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인간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회개의 그 모범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임금님,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청년 사울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학생이었어요. 아주 공부도 잘한 훌륭한 청년. 뭐 오늘날로 치자면 하버드 법대쯤 졸업한 사람. 정말 지식인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무슨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습니다. 스데반도 죽였습니다. 다메삭으로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하늘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꽝 쏘니까 사울이 팡 넘어졌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막 강한 빛이 팍 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울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주여, 어디시니까? 나는 네가 빗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오, 정말 십자가에 죽었던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정말 부활했습니까? 정말 천국에서 저렇게 저에게 지금 빛을 쏘는 것입니까? 사울은 그때 정말 경험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기도하게 해가지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눈이 떼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사울은 정말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그 휘황찬란한 빛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울은 회개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완전히 예수만 위해서 내가 사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와 함께 산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과거의 모든 나의 한 일은 과거의 일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그렇게 공부했던 것도 학위도 지식도 그리고 물질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내가 믿는 예수님 이 한 분만이 나에게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이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또 가끔 의심이 나는 사람은 이 바울의 얘기를 생각해봐요. 저는 바울을 보면, 그리고 바울의 글을 읽으면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이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구나.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고, 물에 행치 않냐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냐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 바울은 사랑밖에 모르는구나. 예수님밖에 모르는구나.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구나.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바라는구나.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 그 사울이야말로, 이 바울이야말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울, 나는 큰 자라라고 하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인간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작은 자라는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지금까지 몰랐던 예수님, 이제 내가 알게 됐으니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바울사도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또 설교를 강하게 명령합니다.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자, 40.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베드로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기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노라. 내가 예수를 그 나사렛 예수를 주인이라고 막 우기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제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예비하신 그 약속하신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그리고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세례는 그 이스라엘의 뭐 베다니 못도 있고 실루암 못도 있고 연못이 있었어요. 그 물이 있는 예루살렘의 연못 속에서 사람들이 연못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의 코를 쫙 막고 뒤로 살짝 물에 잠갔다가 다시 세워냅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세례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약식으로 물을 가지고 사람의 머리에 얹어줘요. 이것은 그냥 물로 너를 씻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물로 씻었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전에는 예수를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를 모르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것이 죄인 줄 알아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의 표시가 물세례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 사실 세례는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형식으로서 우리가 일부러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부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세례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를 몰랐던 삶을 다 반성하고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만을 모시고 산다는 그런 신앙 고백의 표시입니다.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면은 그 사람의 죄가 정말 회개했다는 것을 사람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세례가 정말 가치가 있으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로써 여러분의 영혼을 씻었습니다. 죄를 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죠. 깨끗해지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또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는 양립할 수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죄를 제일 미워해요. 그래서 막 죄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지 막 죄가 막 음란의 죄를 저지르고 막 그 도덕적인 죄를 저지르고 막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세상의 탐욕에 빠져서 거짓말하고 막 약자를 괴롭히고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자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냐 내가 너에게 복 주마 네 자식도 복 주마. 이거 하나님의 컨셉이 아니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네 안에 죄를 먼저 씻어라. 네가 예수의 보혈로 죄를 회개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할 때 내가 네가 구하기 전에 너의 형편을 다 알고 내가 주겠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게 죄 씻음의 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전에는 세상적인 것을 봤는데 이제는 영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갈 저 천국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지금 이 땅에 겨우 살아봤자 70년 아니면 80년 오래 살아도 90년 100년 그거 여러분의 인생에서 앞으로 얼마나 남았어요?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우리 원대회 가서 아니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몇 년 남았습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금방 지나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찌하겠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세계는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 영원한 것. 영원히 즐기는 그 영원의 세계에서 행복이 이게 최고죠. 이것을 놓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목사님 저는 80년만 행복하게 살면 돼요. 100년만 행복하게 많은 돈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잘 살면 돼요. 근데 그 100년이 금방 지나가더라. 그 다음에 너는 어찌하겠느냐. 그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때 여러분은 그 영혼의 세계에서 비록 이 땅에서 때때로 어렵고 고난도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잘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드리고 여러분은 더 영원한 천국에서 그 다음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희락과 기쁨 우리 성도의 기쁨을 결혼관계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남편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의 그 기쁨. 근데 그 신혼의 기쁨 한번 생각해보세요. 막 결혼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최고의 허니문의 세계. 그 신랑과 신부가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뭐 요즘은 뭐 다투기도 하지만 정말 사랑했을 때 그 기쁨. 근데 그 기쁨이 영적인 예수님과 그 성도와의 관계에서 막 성령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그 기쁨이 그 허니문의 기쁨이 잠시 뭐 1년 있다가 우리가 천국에서 한 1년 있다가 아이고 예수님 이제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행복이 아니라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느끼는 그 최고의 행복, 찰나적인 그 행복보다 더 좋은 행복을 영원히 계속적으로 느끼는 그래서 천국의 삶은 기쁨의 삶이요. 실하게 삶이에요. 성령이 주신 기쁨이에요. 그 세계를 보면 아, 이 땅에서 뭐 언제 죽어도 그거는 전혀 안타깝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애 동안 제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아이고 주님 좋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만나는군요. 이제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의 세계로 가는군요. 오 주님! 그날이 사실 그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 인간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분량만큼의 삶의 분량을 주셨어요. 그 분량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저 영원한 천국의 세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진실되게 충성하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모르고 세상적인 즐거움의 삶을 살다가 예수를 모르고 죽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 거룩한 불꽃 앞에서 죄인들은 무서워 벌벌 떨 때 백부자 심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죄악을 다 보여주고 너희는 내가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고 내가 너희의 주고 너희의 그리스도고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했구만 너희가 나의 말을 거역하다니 이 악한 자들아 저 영영이 타는 지옥불 저 유황발 속에 떨어져라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는 후회도 늦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한 삶을 살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 하나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여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죠.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43절부터 4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43-47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막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면 성도 간에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인 저의 가르침, 저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목사의 지도가 없이 지도자의 가르침이 없이 여러분 혼자 성경 해석하고 여러분 혼자 하면 이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동체의 삶이 나옵니다. 공산주의의 삶의 스타일이 나오는데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 이단들 있죠?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동생활이에요. 모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다 바쳐요. 다 내려요. 내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주만 왕이 되는 거예요. 교주만. 물질 다 잡고 가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가짜거든요. 거짓 이 말씀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이 이 일상인 가지고 있는 다 팔아. 이거 다 가지고 와. 다 가. 권천 사모 다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눠 씁시다 하면서 제가 혼자 막 갔어. 이게 사입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서 팔았다. 다 자기 그 재물을 팔아서 같이 썼다라고 하는데 다 팔은 게 아니고 일부를 팔았어요. 그때 이 120명의 사도를 다 각자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쿰난 공동체의 그 삶의 이야기에 나오면 물건을 막 서로 이렇게 다 자기 거 바쳐가지고 공산주의 스타일로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 자기의 계산이, 개인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성령님이 은혜 주시니까 즐겁게 자기가 어떤 때는 좀 더 과하게 바쳐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같이 사용하는데 그 말은 그 공동체 중에 가난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필요를 막 갖다가 아무런 그 부담 없이 먹고 입도록 그렇게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바친 이 헌금이 그런 용도로 쓰여야 돼요. 이 사회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 중에 없는 자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돼요. 그리고 선교한 일에 그렇게 사용되어야 돼요. 이거 다 제가 갖다 쓰면 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교제했습니다. 코이노니아 막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코이노니아는 물질을 나누었고 그리고 떡을 떼면서 서로 막 이야기하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같이 모이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시험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제 가슴이 찢어져요. 찢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사람 얼마 안 되지만 그거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금방 채워주시니까 이렇게 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찬송의 삶을 살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 이게 우리 평화당의 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와 같은 삶의 스타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평화장로교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사랑한 성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저 아름다운 영원한 영혼의 세계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황금빛 찬란한 황금으로 깔려있고 다이아몬드와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우리의 집 영혼의 집 천국에 다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